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실생활에 약간 도움도 되면서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사진 몇 장 관찰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우리나라에서 자갈치 시장 다음으로 유명한 수산시장이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횟집 주인이 SNS에다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저기 있는 물고기 세 마리가 모두 다 횟집에서 다금바리로 팔린다고 합니다. 다금바리 들어보셨죠? 흔히 회의 황제다 이래서 아주 비싼 고급 어종인데, 자, 저기 있는 세 마리 중에서 진짜 다금바리는 어떤 것일까요? 예. 요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바다 물고기 도감,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맨 밑에 있는 물고기는 능성어라고 해서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어종인데, 유명 횟집에서 다금바리로 팔리는 물고기의 80, 90%가 거의 다 대부분 저 능성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저 능성어를 진짜 다금바리로 알고서 횟집에서 무려 70만 원을 주고 먹은 다음에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예, 맨 밑에 있는 물고기는 다금바리가 아니라 능성어. 그다음 가운데 있는 물고기, 요거 전문가들조차 살짝 헷갈리는데요. 예,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몇 안 되는 다금바리 전문 횟집에서 진짜, 예, 진짜 다금바리로 팔리고 있는 물고기. 하지만, 예, 가운데 있는 물고기 정식 명칭은 자바리입니다. 일부에 뵙다 우리, 예, 김수자 권사님 확인했는데, 아, 왜 전문가들조차 저기 있는 자바리를 진짜 다금바리로 알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다바리를 제주도 방언으로, 제주도 말로 다금바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저기 있는 자바리가 진짜 다금바리인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수석 셰프가 제주도에서 잡힌 시가, 야, 어떻게 이런, 이렇게 비싼 물고기가 500만원짜리 예, 다금바리를 호텔 식당에다 쫙 전시한 장면이 그 뉴스에, SBS 8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그때 뉴스에 나온 것 역시, 예, 진짜 다금바리가 아니라 저기, 예, 자바리였습니다. 물론, 자바리도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1kg에 뭐 18만원, 20만원. 굉장히 고급 어종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예, 어찌됐든지 저기 가운데 있는 물고기도 진짜 다금바리는 아니에요. 진짜 다금바리는 저기 맨 위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능성어가 됐건 자바리가 됐건 뭐 다금바리가 됐건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도 회라고 하면 광어하고 우럭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실 뭐 능성어가 됐건 뭐 자바리가 됐건 다금바리가 됐건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될 사진의 경우는요,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 보시다시피 달걀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달걀 전혀 안 먹는다 거의 없으시죠. 예. 자, 그런데 저기 있는 달걀 중에서 절반은 가짜예요. 위에 있는 사진이나 아래에 있는 사진이나 한쪽은 진짜 달걀이고 한쪽은 가짜 달걀인데, 어느 것이 가짜 달걀일까요? 예. 위에 있는 사진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짜 달걀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는 이렇게 표시한 것이 가짜 달걀입니다. 위에 있는 가짜 달걀은 탄산, 칼슘, 석고, 녹말, 응고제, 색소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가짜 달걀은, 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학약품, 여러 가지 화학약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가짜 달걀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오랜 기간 먹게 되면 심한 경우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저 위에 있는 가짜 달걀은 뭐 특별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대신 저 가짜 달걀을 삶아서 바닥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예, 바닥에 탁 던지면 마치 탱탱볼처럼 바닥에서 퉁 하고 튕겨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계란이 탱탱볼처럼 이렇게 튕겨 올라옵니까? 예. 저 가짜 달걀 때문에요. 중국으로 관광을 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학생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기는 뭐 두 종류만 보여드렸는데 무려 중국에서 무려 열 종류가 넘는 가짜 달걀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저와 같이 가짜 달걀들이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금방 구분이 되시겠어요? 겉으로만 봐서는 진짜 달걀하고 가짜 달걀하고 도저히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물고기의 경우와 달리 저기 있는 가짜 달걀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진짜하고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진짜와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진짜와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1절부터 32절 초반절까지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과 똑같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통치 시절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짚어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자, 저기를 보십시오. 31절 맨 처음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그라는 것 누구겠습니까? 예, 두 말할 필요 없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난주일 살펴본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데 이어서 또다시 산당들을 지었다 이 말인데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읽은 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로보암이 예 세 가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산당들을 지었고요. 둘째,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요. 셋째,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들, 이 세 가지 일들이 어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세 가지 일들이 죄가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있죠? 예. 여로보암이 행한 이와 같은 세 가지 일들이 비슷하게 행해졌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행했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무언가를 본떠서 비슷하게 꾸몄다. 비슷하게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얼핏 저 구절을 보면 그 세 번째 비슷하게 했다는 표현이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정한 것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했다는 표현은요. 저기 있는 1번, 2번, 3번 세 가지 일들 모두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서 무언가와 비슷하게 꾸몄고 또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무언가를 비슷하게 조작을 했고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무언가와 비슷하게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무엇하고 비슷하게 꾸미고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꾸미고 조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산당을 만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인 것처럼 비슷하게 꾸몄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나온 그대로 행한 것처럼 비슷하게 조작을 했으며,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인 것처럼 비슷하게 조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가짜 달걀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진짜와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행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역사의 교훈,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1절로 3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예, 여로보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산당을 짓는 거, 제사장을 세우는 거, 절기를 정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꾸미고 조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이 세 가지를 할 때 그의 속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속 마음, 이 속 마음을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를 할 때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땠는지 속 마음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했냐 이거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 여로보암이 이제 오늘날 TV에 나와서 왕이니까 마치 대통령처럼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왕궁 출입기자, 청와대 출입기자처럼 왕궁 출입기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로 보자면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시가 됐는데, 왕께서는 무슨 이유로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이 세 가지 일을 실시하셨습니까? 그러자 여로보암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상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일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실시해 왔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 여로보암 왕의 직권으로 내 결정으로 이런 일들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이러한 속마음을 가지고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오리지널 성전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이곳은 똑같은 곳이다.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백성을 속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든 것은 백성을 속이려고 했다는 그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했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당을 지으려고 했다면 그 일이 진행이 됐겠어요? 절대 안 되죠. 네 이놈! 감히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하게 산당을 만들어서 백성을 속이려고 하다니 네 이놈! 하나님께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짓는 일은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왕의 직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제사장을 세우고 두 번째, 그 다음 절기를 정하는 것 세 번째.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는 것은요, 산당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 자,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를 안수하여 세운다는 것이고요, 절기를 정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표해서 2018년부터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목사를 안수하여 세운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법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정한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 겉으로 보자면, 외형적으로 보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에 일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진짜 근원적인 이유는 일요일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종교활동을 하라, 이렇게 법률로 제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영화에 나오는 몇 가지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것은요, 2003년도에 독일에서 만든 영화 루터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제목이 루터예요. 전문가들은 저 영화가 종교교육을 다룬 영화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고증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 지금부터 500년 전 34살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루터가 저렇게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바로 저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요. 저기 화면에 보면 종이가 여러 개 붙어있죠. 근데 루터가 손을 대고 있는 저 커다란 종이, 저게 바로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자, 여기서 루터가 붙인 저 95개조 반박문 내용 중에서, 95개 중에서 27번째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예, 위에 있는 거,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 루터가 라틴어로 쓴 원문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보십시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째서 이와 같은 반박문 내용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자, 저것도 조금 전에 봤던 한 영화 루트의 한 장면인데, 화면 뒤쪽에 보면 좀 작게 보입니다. 하얀색 가운과 위에 포도주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있지요. 저 사람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시작할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교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앞부분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성당 모형이 있지요. 예, 저 성당 모형이 그 유명한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요, 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어요.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성당 건축 자체는 그렇게 무리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교황 레오 10세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건축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 전체에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도시에 있는 카톨릭 교인들이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액수가 총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무조건 1억 이상 헌금을 모아서 교황청으로 보내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압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일까지 벌였습니다. 예, 역시 영화 장면입니다. 저 사람은 교황 레오 10세의 가장 신복이었던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신부인데요. 저 사람이 뭘 했느냐? 예, 유럽 전역을 돌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테첼 신부의 손에 들려있죠? 제, 저 종이. 저게 바로 교황 레오 10세의 도장이 찍혀있는 면죄부예요. 면죄부.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징표라는 뜻이죠. 물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건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면죄부 판매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체 신부를 앞세워서 교황의 도장이 찍힌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면죄부만 있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자기 가족들, 그 영혼들도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강론하면서,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태체 신부가 독일에 있는 한 가난한 마을에 가서 면죄부를 팔면서 말했던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넣은 헌금이 연보교회 안에 딸랑 떨어지는 그 순간 헌금을 한 그 사람의 가족 중에서 연옥에 있는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고로 연옥이라는 것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근거로 해서 연옥이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중에서 부자가 죽은 다음에 간 음부라는 곳은 연옥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천국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또 음부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에서 연옥이라고 주장하는 음부는 연옥이 아니라 지옥이 분명한데, 자, 면죄부를 팔기 위한 이 말도 안 되는 궤변, 신자들이 헌금을 하는 순간에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27번째 내용이에요. 자, 화면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이 27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보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자, 마지막 부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보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고요?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친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교리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황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있다고 가르치는 거, 그렇게 설교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다니,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종교개혁 당시 중세 카톨릭과 교황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 그 잘못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반면교사,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 살펴보면서, 또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중세 카톨릭과 교황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중세 카톨릭과 교황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바로 이것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뜻깊은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중세 카톨릭과 교황의 그 잘못된 모습이,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종교 활동의 하나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자세로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일반 사회에서 행해지는 기부금과 같은 그런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역사의 교훈이요, 신앙의 교훈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모습이 저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중세 카톨릭과 교황의 잘못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